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잠깐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참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회가 될 때, 시간이 될 때, 여건이 될 때, 저희가 부지런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것을 그 말씀에 능숙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영적 선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목사와 감독과 장로 이세 호칭이 세 호칭이 이게 이제 각각 다른 어떤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살펴보니까 그 하는 일들이 사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장로의 하는 일, 감독의 하는 일, 목사의 하는 일, 그것이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이제 이것이 세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직분, 목양자라고 하는 한 직분에 대한 이제 좀 서로 다른 그런 호칭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조금 좀, 좀 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것 중에서 이제 좀몇 가지만 하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로 혹은 감독 혹은 목사가 이제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지는가? 일단 지금 현재의 성경과 관련 없이 지금 현재의 모든 제도권 교회들과 카톨릭이 하는 방식은 뭐냐? 그것은 신학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다 그러면은 이제 신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 그럼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그래서 이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단에서, 교단 차원에서, 그게 이제 총회가 됐건 노회가 됐건 어떤 교단 차원에서 이제 각 지역 교회에 목사를 이제 임명도 하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도 하고, 당연히 이제 또그 하부 교회들에서 헌금의 일부를 노회나 총회 쪽으로 이렇게 이제 헌금의 일부도 올려보내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성경이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시는 거냐? 이 목양자를 신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임명하도록 하시는 거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교 시스템은 로마 카톨릭의 산물이고, 그것을 소위 개신교회에서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인데,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많은 뭐 미국의 독립심리학에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떤 신학교 시스템 상당 부분 그냥 인정하면서 그렇게 이제 목양자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목양자는 어떻게 세우는가 봤더니, 여기는 이제 장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목양자인데, 20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양자는 누가 세우는 것이냐 하면은 성령님이 세우신다. 성령님이 교회의 감독자로 어떤 사람을 세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4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때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초대 교회 때에는 이제 사도들이 각 교회에 목양자들을 임명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가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가보니까 디도서 내가 너를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크레테에 남겨둔 목적은 네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각 지역의 목양자들이 임명되었지만 이제 각 지역의 목양자가 일단 세워진 상태에서 그 목양자가 그 지역의 다른 목양자를 또 임명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목양자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 내에서 영적 질서에 따라서 어떤 목양의 어떤 은사 선물이 이렇게 이제 드러난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목양을 할 수 있는 뛰어난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은사가 이제 없는 어떤 형제가 단지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뭐 저도 신학교를 나왔습니다만 뭐 제가 교회 내에 훨씬 뛰어난 형제가 있는데 이제 제가 단지 신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목양자로 세워지는 그런 것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목양자들이 다른 지역 교회 목양자들을 세우는 것 그것은 성경의 어떤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어떤 지역이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그게 뭐 전도지가 됐건 아니면은 멀리 어디 출장을 갔다 가건 복음을 듣고 자기 마을로 돌아왔는데 이 마을은 고립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다른 목양자가 그 어떤 새로운 목양자를 안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때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믿기로 그때는 교회에서 형제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안수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교회들은 이제 이렇게 여러 교회가 있는데 믿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믿는 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립침례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예를 들어서 뭐 감리교나 뭐 순복음교회만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러면은 그러한 교회들의 목양자들로부터 이 교회의 어떤 형제가 안수를 받겠느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안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안수의 이제 그런 영적 질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 조금 논쟁거리가 뭐냐면 그러면 교회마다 전부 복수장로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로를 여러 명을 한 지역교회에 반드시 여러 명의 장로를 세워야 되느냐 이 문제는 주로 이제 브레드린 그 형제교회 쪽에서 이제 조금 좀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반드시 한 지역교회 내에 반드시 복수의 장로가 세워져야 된다. 단수 장로는 안 된다. 물론 그것과 함께 이제 주의 만찬이 각 모든 예배의 이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이제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이 어떤 교회를 지칭하면서 그 교회의 어떤 장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지역교회를 언급할 때 다 장로들로 복수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모든 지역교회의 장로가 복수로 한 명 이상 그러니까 두 명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서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이제 논쟁이 많은 것인데 이제 제가 믿기로는 당시에 그 교회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뭐 예루살렘 교회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 단지 몇 명만 모여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초기 시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물이 번듯하게 있고 자유롭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모임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하우스처치예요. 가정교회인데 특별히 조금 이렇게 홀이 넓은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서 이제 주로 많이 모였겠지요. 그런 가정교회의 형태들을 대부분 띄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언급할 때,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한 개겠냐는 거죠. 여러 개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아마 3만에서 5만 정도로 적게 보면 그렇게 보고, 많게는 10만 이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10만 명이 함께 모여서 지금 한 자리에 있겠냐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작은 모임들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지칭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당연히 그 교회들, 지역교회들 각각 작은 모임들에 어쨌든 어디에는 장로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작은 모임은 또 없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장로가 여러 명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복수장로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규모를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성도가 10명이 모여요. 10명이 모이는데 그중에 한 명이 복수장로라 그랬으니까 두 명이 일단 목양자예요. 집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명이 집사예요. 그럼 일단 네 명 빠지네요. 그중에 세 명은 어린애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복수가 될 수도 있고 단수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단수 장로는 이게 이제 가톨릭의 로마 가톨릭의 어떤 신학교 시스템에 의해서 배출된 목사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악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예.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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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걸 대언자 학교라고 부르고, 선지자 학교, 이렇게 이제 부르고, 또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 이제 두란노 이제 언급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제 대언자 학교의 개념과 지금의 신학교의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당시에 설사 대언자 학교라는 게 있었을지라도 그걸 제가 대언자 학교라고 불러야 되는지는 저도 성경적인 확신은 없습니다만, 설사 이제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이런 신학교 시스템과는 일단은 다르다고 보고, 지금의 신학교 시스템은 대단히 인위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단히 인위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님의 어떤 그 일하심의 여지가 별로 없이 인간들이 모든 걸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 대단히 인위적이고 좀 세상 시스템을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신학교 시스템은 전부 이제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걸 어쨌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보편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것을 조금 가급적이면 이제 좀 세상의 그런 시스템과 구별된 채로 가급적이면 이걸 이제 할 거냐는 그런 좀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신학교에 가는 사람 중에는 영적으로 은사도 있고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은사가 있으면서 이렇게 영적인 분량이 되는 사람들이 신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다면 그러면 단지 신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배척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 영적 원리는 어쨌든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그 은사가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사람 목양자로서의 그 은사가 드러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옳고, 그런 사람이라면 신학교를 안 나와서도 세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조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조금 말씀 사역자로 잘 훈련시키려면 지역교회가 이제 너무 작다 보면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교회 몇 지역교회들이 합쳐서 이제 신학교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집중적으로 이제 사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것인데, 이제 가급적이면 어쨌든 이제 세속화되지 않도록, 세상적인 시스템처럼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복수 장로의 문제는 이건 규모의 문제다.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것을 일단은 조금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격이 뭐냐 할 때, 자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대로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자격을 100점 다, 모든 항목에서 100점 다 이렇게, 뭐,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며, 뭐, 가르치기를 잘하며, 뭐, 이렇게 해갖고 다, 모든 항목에서 다 100점이 될 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저 형제는, 자매는 안 되죠. 저 형제는, 어쨌든, 이제 저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저렇게 계속해서 변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분명한, 어떤, 이제 우리가 그 소명이라고 부르죠. 소명이나 또는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세울 수 있다고 이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럼 그 직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장로가 된 자들이 그 직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할 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장로를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다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직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룰 필요가 있어서 지금 오늘 다룹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양자는 늘 겸손한 가운데 군림하려 하지 않고 본이 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이제 마음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지면 그럼 꼭 군림하려고 들어요. 그렇게 되면 목양자도 참 힘들어지고 또 성도들도 힘들어지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목양자는, 목양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성도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이제 이렇게 양육할 때 매번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떤 때에는 책망해야 되고 어떤 때에는 하기 싫어도 꾸짖어야 되고 권면해야 되는 그런 것과 이제 똑같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양자들 중에서 특별히 독립침례교회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목양자가 목양자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된다.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 유야무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히 강경하게 즉각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책망을 많이 하는 목양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런데 또 어쨌든 책망할 때는 디도서 1장 13절 말씀대로 어미 꾸짖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미 꾸짖으라. 그러니까 책망을 꼭 해야 된다면 오래 참음 가운데 어미 꾸짖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권위로 꾸짖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권위로 꾸짖어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잘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양자로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직분을 감당해 보니까 꾸짖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칭찬하긴 쉽습니다. 칭찬하긴 쉬워요. 어떤 분들에게는 칭찬이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칭찬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쉬워요. 그런데 꾸짖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그 성도 하나 잃을까봐 그러는 것인가? 교회에서 빠져나갈까봐 그러는 것인가? 제가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일단 만약에 모임에서 이탈될 사람이라면 잘해주든 못해주든 어쨌든 이탈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꾸짖어서 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사실 그런 마음은 이제 목양자가 대단히 이제 그 위축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내주신 이 양들, 지체들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꾸짖는 건 대단히 사실 어려워요. 빠져나갈까봐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혼이 내가 꾸짖었을 때 꾸짖는 것으로 인해서 돌이키고 세워지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더 다운될 것이냐 이 상황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꾸짖을 때 목적이 뭡니까? 그 애들 길을 죽이고 걔를 완전히 바닥에 그냥 꼬꾸라져 넘어지게 할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잡는 게 목적이지 그 아이를 뭐 발로 밟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양자로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꾸짖음이 필요할 때 그것은 세움을 위한 꾸짖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워지게 하면서 꾸짖을 것인가가 기술적으로 대단히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꾸짖음을 받을 때 어쩔 수 없어서 꾸짖었을 때 그 꾸짖음을 받을 때 이제 성도들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양자의 권위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한 성도들이 각자가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거나 아니면 형은 점잖은데 동생이 막 상스러워요. 근데 동생이 덩치가 더 커요. 그러면은 이 동생이 형한테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막 이렇게 막 대들고 막 상스럽게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래요. 자기가 커졌다는 말이죠. 자기가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덩치가 커졌어요. 엄마 아버지보다 더 덩치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엄마 아버지의 이 어떤 권위를 권위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무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누구 손해일까요? 그거는 자녀의 손해이고 동생의 손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물론 성령님께서 목양자의 권위를 세워주시지만 지체들이 뭐 다 똑같은 어떤 성도고 특별히 우리 독립신여교회에서는 다 똑같은 지체라고 하는데 기능만 다르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나 나나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냐? 그 당사자가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가실 거예요. 그 종의 분량에 맞게 그 종을 세워가실 거거든요. 다루어 가시고. 근데 결국은 그런 어떤 목양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이냐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손실이죠.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누가 이 자리에 서 있건 어떤 목양자가 이 자리에 서 있건 간에 성도들이 그 목양자의 어떤 그 권위를 이렇게 지켜주려는 노력이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게 내 마음속에서 무시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목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양 이렇게 이제 돌봄이 안 돼요. 일단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양자로부터 공급이 안 돼요. 왜? 마음의 문을 닫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한테 대단히 치명적인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 목양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늘 그런 어떤 그 권위를 지켜주려는 그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한 어느 의미에서는 조금 연인과 같은 상태가 조금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게 깨지면 연인과 같은 그런 상태가 깨져버리면 말씀드렸듯이 일단 설교가 안 들어와요. 일단 말씀이 안 들어와. 보기가 싫어. 눈을 안 마주쳐요. 일단은 말씀 들을 때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 건 제가 아는데 딱 보면 알거든요. 마음이 다쳤구나. 마음이 다쳤구나. 그러면 이제 이 앞에서 이렇게 그게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 저도 불편하고 그 지체는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제 교회 모임이 올 때마다 천국이어야 되는데 올 때마다 이건 지옥인 거죠. 어디 쉽게 옮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같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목양자와 어떤 그 이 연인과 같은 그러한 어떤 이 어떤 조심스러움과 설레임과 이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저 사람을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급받을 수 없다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멘이 없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목사 또는 장로 감독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매번 우리가 뭐 성경 공부 시간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또 이렇게 다루고는 지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믿어서 이 말씀도 제가 같이 다룹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단은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처럼 제쳐두면 안 되고 늘 그 이제 목양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따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행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어떤지를 깊이 살펴보고 믿음을 따라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보니까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목양자에게 일단 목양자에게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 그랬냐면 성도들 사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자신에 대한 거 회개 보고하기도 사실은 제가 되게 버거울 텐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도들 각자 맡겨진 성도들 각자에 대해서도 내가 대신 회개 보고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 그게 올바른 목양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이제 부담스러운 말씀인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목양자들에 대해서 그걸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야지, 근심으로 하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이 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가 지금 갈라디아서 6장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존경은 단지 뭐 어떤 어느 지역교회 목양자가 단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존경받는 문제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때 성도들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간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갈라디아서 6장의 그 중간에 보면은 이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눠라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적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 지금 이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는 문제의 연속선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한국 교회는 목양자를 이제 이 교단 교회들 보면 목양자를 너무 하나님 대우하듯 그렇게 해서 문제가 돼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가르쳐 버렸고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너무 그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마치 이 목사님들이 뭐 하나님의 이제 지상 대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또 홀대하고 무시하는 것도 분명히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목사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목사님을 형제라고 부르면 신성모독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한테 어떤 성도가 뭐 조용 무슨 형제님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난리 나는 일이에요. 난리 나는 일. 그러나 성경의 예를 보면 베드로가 바울에게 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형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역자가 사역자에게 형제라고 부른 이제 이런 케이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이 목양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를 수 없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맞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성경적인 교회들은 다 그냥 형제라고 불러요. 브라더 누구누구 이렇게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미국인이라 그렇고 우리는 우리 정서에 안 맞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정서 얘기를, 지금 우리가 우리 정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 정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 정서에서는 아버지를 형제라고,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형제라고 부르면 폐륜이잖아요. 안 그래요? 폐륜이죠. 우리 정서 얘기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 정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성경 정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목사를 형제라고 이제 부를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라는 호칭이 대단히 귀한 호칭인데 마치 이렇게 목양자를 형제로 부르면 형제교회 하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참 어리석고 단순하고 정말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런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오케이, 시간이 좀다 되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교사에 대한 부분부터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544장을 한 장만 하시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날 보무사 지켜주시고 날마다 나의 영혼 살피사 보호하시네. 파도가 흉흉하고 거세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배를 살피사 안전하게 가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네. 파도가 심하여 날 덮쳐도 안전한 것은
우리의 주님이 선장되어 운행함이라. 파도가 흉흉하고 거세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배를 살피사 안전하게 가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네. 풍랑이 나의 배 덮쳐와도 두렵지 않음은 전능한 주님이 밤새도록 함께함이라. 파도가 흉흉하고 거세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배를 살피사 안전하게 가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여러분들이 최선화 자매님과 우리 장예린 자매님이 조금 여행을 조금 다녀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좀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두 분이 지금 교회 내에서 이렇게 이제 반주도 맡고 있고 또 이제 교회에서 영적인 그런 부담을 같이 이제 많이 지고 있는 그 지체들로서 이렇게 이제 주일에 교회를 비우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본인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요번에는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다른 가정하고 이렇게 같이 또 연관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요번에는 조금 필요하다고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좀 여행을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안전하게 그렇게 또 좋은 여러 가지 유익을 이렇게 누리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지체들, 여러 지체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참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만큼 참 지체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 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체들은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떤 지체들은 또 기쁨을 맛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교회 내에 아무런 어떤 어려움도 없고 변화도 없는 밋밋한 그런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지체들의 삶에는 참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투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위기의 순간들이 있고 휘청휘청 될 때도 있을 것을 저희가 각오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저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외쳤던 나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인지가 이제 테스트되는 그러한 기회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점점 더 우리를 다져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더욱더 단단히 주님께 붙어있는 기회로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매다는 그런 기회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건강이 좋지 않은 지체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여행해야 하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안전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